민수기 31번 메시지 여정 16번째 민수기 20장과 21장에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보화들이며 우리는 그것들의 귀함을 보는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0장은 신성한 공급을 받는 신성한 방법, 즉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는 방법을 민수기 20장처럼 분명히 계시해주는 장을 갖지 못합니다. 빌립보서가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는 것에 대한 책이지만 이 책에서조차도 우리는 민수기 20장에 계시된 귀한 내용을 갖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민수기 21장의 보화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 길이 어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주로 식량 공급에 대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 민수기 20장과 21장을 비교하면 빛비춤을 받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은 물을 위하여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백성들의 목마름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자녀들은 다시 다투었지만 이번에 그들의 다툼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백성들의 조급함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20장에서 다투는 것에 대하여는 징벌하지 않으셨으나 21장에서의 다툼에 대하여는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이끄셨으며 그 길은 거칠고 매우 험했습니다.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은 거칠었고 백성들의 인내는 고갈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급함으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이러한 다툼은 물을 위한 다툼과는 달리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정을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그들 중 다수가 죽음. 20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21장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화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것은 심각한 징벌, 즉 다툰 백성들에게 사망을 초래한 징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뱀을 제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구함.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의 전 여정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죄를 자백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그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들은 모세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구했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고 명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놋뱀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장대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표에 있어서 동 혹은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서 바라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응시하다 혹은 강하게 바라보다 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놋뱀은 하나의 예표였으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 예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은 뱀의 형태는 가졌으나 뱀의 독 있는 본성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흐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갖지만 민수기 21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신이요 대체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뱀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뱀과 같았으며 뱀의 독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놋뱀은 뱀의 형태만 있을 뿐 뱀의 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놋뱀은 죄 있는 육신의 형태, 모양은 가졌으나 죄 있는 육신의 주의 본성은 갖지 않은 그리스도의 예표일 수가 있습니다. 놋뱀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대 위에 두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는 예표로 십자가 위에 한 대치물을 묘사하는 장대 위에 놋뱀이 있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은 뱀과 같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뱀의 형태는 있지만 뱀의 본성은 없는 어떤 것에 의해 대치되어 장대 위에 두어졌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이 기록된 오랜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분은 놋뱀의 예표를 언급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야, 장대 위에 놋뱀의 그림은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 뱀은 너의 조상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대치물이 되었다. 나는 너를 위해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너의 대치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이해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자신을 뱀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주 예수께 온 도덕적인 신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놋뱀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서 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는 자신을 신사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뱀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동산에서 아담이 뱀에게 물렸을 때 너는 뱀이 되었다. 내가 뱀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가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대체하기 위해 왔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는 뱀이다. 너를 대신하여 나는 뱀의 형태로 올려줄 것이다. 놋뱀의 예표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주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치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아담이 뱀에게 물렸을 때 우리는 다 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러 오셨으며 우리는 그분 안으로 믿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여전히 뱀들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놋뱀을 말하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와서 마시는 것을 말하는 요한복음 7장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수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다투는 뱀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더 이상 놋뱀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뱀의 형태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분의 형태를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가르치듯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뱀의 형태로 계셨지만 요한복음 20장에 계시던 대로 그분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은 놋뱀입니까? 생명주는 영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여전히 뱀입니까? 그 대답은 당신이 메말라 생명주는 영을 결핍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영을 마시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주는 영이 없다면 우리는 다투는 뱀들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다투는 뱀들이거나 아니면 생명주는 영을 마시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을 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민수기는 그러한 실패들의 결과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리암, 아론 및 모세에게 있어서도 사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인도자들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으며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모세는 유일한 인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들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간 여정. 에돔의 방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더 나아간 여정에는 에돔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도움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예표론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영을 상징할 수 있고 에돔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에게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 육신에 의지함으로써 우리 영이 도움을 얻으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우리 영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어서 육신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스가 꼭대기의 이름.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스가는 모세가 좋은 땅을 바라볼 때 서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부엘의 우물을 지남. 비스가까지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엘의 우물을 지났는데 그곳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하신 곳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 우물의 물은 그 영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1장에서 그리스도는 놋뱀과 우물 두 가지로 예표됩니다. 놋뱀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며 흘러나오는 우물로서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물에 대해 노래함. 민수기 21장 17절과 18절에서 이스라엘은 우물에 대해 노래하였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 노래에 따르면 우물은 족장들과 귀인들에 의해 파졌습니다. 오늘날 그 영을 추구하며 앞장서서 우물을 파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은 귀인들이요 족장들입니다. 여정의 정거장들. 노예됨의 땅으로부터 안식의 땅까지 총 42 정거장. 이 메시지에서 나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정의 정거장들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에 따르면 노예의 땅으로부터 안식의 땅까지 총 42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42개의 정거장들에 대한 기록은 백성들의 실패들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민수기 34장의 기록만 갖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정에 있어서 목표인 안식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한 정거장에서 또 한 정거장으로 가면서 전적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33장까지를 읽은 결과 우리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3장은 하나님의 눈에 그들에 대한 기록은 적극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악의 각도에서가 아닌 선의 각도에서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지방교회를 비평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놀라운가 가련한가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극적인 각도에서 교회를 조망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조망한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놀랍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생활에 대하여 우리는 패배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들을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지방교회들이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부분들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방식이 심각한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함 받고 구속되고 타락의 속박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삼일 하나님으로 건축되며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 위한 군대로 편성되고 좋은 땅이신 마녀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 세대를 예표함. 33장의 42 정거장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42 세대를 예표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 끝까지에는 42 정거장이 있습니다. 신약의 시작에는 42 세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42 정거장의 목표는 좋은 땅이었으며 42 세대의 목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곳의 일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목표인 좋은 땅까지 들어가기 위함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땅, 우리의 안식의 땅이십니다. 구약에는 목표가 끝에 있었지만 신약에는 목표가 시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목표로부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안식일의 의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분은 6일 동안 일하셨고 목표에 도달하셨으며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일이 그분의 역사심의 결과로 온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안식일과의 관계는 매우 다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사람은 제6일에 창조되었는데 아마도 늦은 오후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손으로부터 나온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었으며 이 날은 사람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그의 누림의 시작을 상징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의 결과이지만 누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종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목표는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일종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 안에 있습니까? 시작 안에 있습니까? 이 문제에 답하는 추상의 방법은 우리는 시작인 결과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영적인 방면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하나님께는 그 목표가 결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목표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긴 여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목표에서 시작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있어서 전진합니다. 민수기 33장에 있는 42 정거장은 마태복음 1장의 42 세대와 일치합니다. 양 끝은 그리스도입니다. 42 정거장의 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좋은 땅이며 42 세대의 끝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좋은 땅의 실제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행했으며 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믿는 이들은 우리는 이미 그 목표 안에 있으며 그 목표를 누리고 있으며 우리가 그 목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공급이 됩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목표, 그 결과가 42 세대를 지속하는 긴 여정 후에만 도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곳에 계십니다. 미래의 그 목표에 도달하기를, 즉 그 결과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결과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예비되었고 지금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와서 식사하며 그리스도의 누림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